주기도문 말씀을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 서론이라고도 하고 부름이라고도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부름은 왜 부르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막연히 아무데나 되고 옛날 우리나라 민속 신앙을 따라서 성황당 앞에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어떤 뭐 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번개 치면 그냥 두려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장소는 하늘 보좌에 제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 하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천지의 왕 조금 우리는 그 단어를 주제라는 말로도 쓰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어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단락.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 맨 앞에 당신의 너의라는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말에 영어는 그런 구별이 없지만 우리나라 말은 당신 그럴 때는 구분이 있습니다. 당신이란 말을 쓸 때는 2인칭으로 쓸 때는 그냥 그 낮춤말 내지는 그냥 막하는 말입니다. 존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3인칭에게 쓸 때는 존댓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말의 당신이란 뜻이 2인칭에 쓸 수도 있고 3인칭에 쓸 수 있습니다. 3인칭에 쓸 때는 존댓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할 때는 존댓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당신이 이러면은 존댓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란 말을 어른들에게는 못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당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니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원래 원문이 아버지란 말은 없으니까 우리 그리고 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 이름이 하면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유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은 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게요. 이 말 가운데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말 번역 성경, 우리가 지금 쓰기 바로 전에, 한 몇 년 전에 썼던 개역이라는 성경하고, 우리말 곧 전에는 구역 이렇게 있었는데, 개역에서부터는 이게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구역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해서 이름이 목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름이 그 주어냐 목적이냐 이런 게 뭐 그렇게 싹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따지자면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소서 그래야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는 거는, 그 원래 뜻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거룩이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거룩하다를 수동태로 번역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말로는 거룩한 것을 받으소서. 거룩하게 되옵소서. 우리말로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거룩이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략된 게 있죠. 그 영어로 수동태를 쓸 때 by하고 뭘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 의해서 또는 만물을 통해서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수동태 문장에서 생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길게 늘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알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살펴야 할 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게 이제 이름하고 거룩이 여김을 받다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름은 기호입니다. 저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김세명. 또 우리 장로님한테는 이준성 이렇게 기호입니다. 이게 사람을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람을 이름이 만약 없다면 손가락질하면서 여기 계신 분 나오세요. 뭐 이래야 됩니까?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래 여러 사람 있을 때 누구 이름 부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고 기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성에다가 붙여서 같이 이렇게 성까지 같이 기호로 쓰고 있지요.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원래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이름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기호만 딱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불렀을 때 갖는 의미예요.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호 이상의 그 안에 그 사람의 존재, 뭐 얼굴이라든지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고 인식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하는 것. 이게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상대방에 대해 가능한 존경을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어른들에게는 더 그렇고요. 자기 부모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만약 제 아버님 이름을 부른다 칩시다. 그러면 제 아버님 함자가 김자, 종자, 연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구별하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떠올리며 존경하는 그런 것이 이 이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랬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란 저희 동네에서 그 아이들이 놀다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는데 싸울 때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말리죠. 말립니다. 말리면은 떨어져서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주먹질도 하고 뭐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이제 떨어지잖아요. 친구들과 이렇게 말리니까 떨어져서 그렇게 계속 싸웁니다. 뭘로 싸웁니까? 말로 싸웁니다. 말로 싸우는데 막 욕도 합니다. 그러다가 욕하다가 상대방의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멸시를 하는 행동을 하거나 거기다 욕을 담으면 막 화를 냅니다. 그게 상대방 부모를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업수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그런 건 못 겪으셨나요? 저희들은 그랬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에 대한 이름도 그 함부로 막 부를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6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앉은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제 와악 이제 일어났어요. 15절까지 일어나고 이제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그 고쳤다. 이 사람을 고쳤다. 그 이름이 고쳤다. 그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름이 일으킨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존재와 인격이 거기 담겨서 그 이름이 때로는 그런 본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원래 불렀던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한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안 부른 게 아니고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못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여호와란 이름도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글자 네 개인데요. 요드, 해, 바인, 해, 네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요걸 어떻게 모음을 써서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도 안 불러요. 아예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걸 돌려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그 경외심 이거는요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특히 십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계명 따라서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이름을 쓰지조차 못했어요. 쓰지조차.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생각이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의 인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주기도문 요 부분을 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아버지를 영화 거룩하게 거룩이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거룩이 여김을 받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거룩이 여김을 받으소서, 받으라.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그 말 그대로 깨끗하다. 좀 더 설명하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진정한 거룩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인간 존재의 본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것을 타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보루감을 얻는 것이지, 다시 얻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본래의 본질부터 그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 자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뜻인데요. 하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분리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이 됩니다.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들과 어떻게 다르냐면 그 만들어진 시작부터 다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거룩함에 있어서 죄의 영향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됩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존재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그 거룩 그 타락한 존재와는 다르게 거룩한 깨끗함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구분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성품이 다릅니다. 속성이라고 그러죠. 속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들을 좀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 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세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한 곳을 보면 뒤를 못 봅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봅니다. 우리의 시야는 이 지금 이 건물의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소리를 들어서 비가 온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 지혜라는 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나 이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지혜와 지식, 능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거룩하고 의로우심,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길이. 하나님과 인간의 길이, 물질적인 길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생각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 제가 여러분 단언하건대 120년 이상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새 건강 그 의학 의술의 발달로는 뭐 간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갈 수도 있으니까 한 140년 어쨌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반드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가 무한하십니다. 여기 계시기도 하시지만 하늘 저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초학문답의 그런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초학문답의 그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어디나 다 계시는 아무리 우리가 어둠 속에 숨겨도 아무리 깊은 골방에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높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높음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1970년대 우주전쟁이 막 일어나고 한참일 때에 소련에서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저 공중에서 우주선이 이제 빙빙 지구를 돌 때 그때 이제 그 소련 그 우주선에 있던 그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 이름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그 지상과 예 그 뭐야 무선 통화로 교환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죠. 아 이렇게 멀리 날아올랐는데도 하나님의 흔적은 아무데도 안 보입니다. 예, 불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안 보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한번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존재라든지 그 속성,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자질이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단지 깨끗하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 아니 세상에 말하는 다른 신들도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변화무쌍하심, 하나님의 그 길이, 높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데 그 다름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거룩이 여김을 받도록 원래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게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 높여드리지 않아도 그분 자체가 뛰어나시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 원래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들기 이르실 줄을 확신하고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어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4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언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 이름이 탁월한 걸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순서를 하는 것들이 찬송이고 찬송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찬송이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그런 그 모습이 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라. 세상 모든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은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 꼭 독재자 같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지는 모르지만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멘, 아멘,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예배의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찬송을 하는 그 찬송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사들을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 제 개인적으로는 찬송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암송해서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저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한 자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찬송, 그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 9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 이후의 말씀인데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나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얘기란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어떤 때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 이런 찬양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 가진 재산, 자녀들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착한 행실에 있어요. 착한 행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순종.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산상설교 가운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예수쟁이들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찬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말은 쉽지만 이걸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정직하게 선하게 아니 그런 기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가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속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동기, 주를 향한 동기, 아버지 말씀에 의한 동기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죠. 이게 없이 하게 되면 그게 위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뭘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그 이유를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 교훈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13장의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곧바로 14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날 밤 지내고 그 다음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심경이 얼마나 어지러웠을까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때 이것을 위하여 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다음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이야기의 일련의 이야기를 제가 왜 소개하느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을 이야기하신 다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함으로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명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단순히 무슨 뭐 시장에 가서 뭘 사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는 자기가 죽어서 순종하는 하나님 미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 극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